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이어서 보십니다. 27장 9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십시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기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문을 향하여 그 닫힌 수문을 것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갈비를 문으로
가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드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의 옆곳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리어 받침이 열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지소 수수와 짠 수수 기둥의 위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지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디며
뜰의 열리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의 현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다같이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지로 했지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 주의 신령님과 긍휼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성막 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뜰을 둘러싸이는 울타리인 세마포 장막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뜰에 두어야 할 두 기구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번제단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1절에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근데 9절에서 이제 17절은 뜰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 공사에 대한 것을 우선 일단락 짓게 됩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과 또 뜰에 있는 번제단은 살폈고, 그 안에 또 뭐 하죠? 물등병이 있죠? 그 물등병은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들어와서는 제사장의 옷과 흉패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폈는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순서가 어디서부터요? 밖에서부터 안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부터 점점 바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시작해서 지성소를 지나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장소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장소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또 말씀과 함께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막의 모든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들은 모세 성막과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죠. 예, 바깥뜰과 그리고 안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헤롯 성전에서 이 바깥뜰에서 재물을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안뜰은 제사장이 희생드리는 그런 그 안뜰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는 구별이 없이 그냥 하나의 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성전과 성막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구별 없이 뜰 안에 백성과 시장들이 함께 어우러져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좀 그림을 볼까요? 뭐, 성경 규절을 읽었는데 몇 귀 몇 귀 그것보다도 그림을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이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이제 그 장막의 뜰입니다. 세마포로 왼쪽 오른쪽 남과 북으로 기둥 20개씩 받고 또 동하고 서는 기둥 10개씩 받고 그리고 동쪽에 문을 내서 이 세 개의 기둥 양쪽으로 그 다음에 네 개의 출입구에 그 기둥에는 성막에 쳤던 휘장과 같이 체르빔 천사들이 없는 그런 그 휘장을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 5규빗 높이의 성막 울타리로 칠하는 5규빗. 5규빗이면은 한 2.25m 정도 됩니다. 우리 키보다는 좀 더 크고. 그래서 이 세마 포장이라는데 이 마 같은 재질이라고 보면 돼요. 성막 울타리는 북쪽과 남쪽의 기둥 몇 개씩이에요? 20개.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기둥을 세우고 동쪽과 서쪽에는 몇 개? 10개씩. 그래서 도합 60개의 기둥이 세워요. 그러고서 흰색의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남북이 각각 이쪽으로는 100규빗, 45m 되죠. 그리고 동서로는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 됩니다. 자, 좀 더 잘된 그림 봅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개, 10개 동서남북 쳐놓고서 세마포로 쳐놓고 그 다음에 앞에 네 개의 기둥 안에 그 휘장을 달아서 그걸로 통과하게 합니다. 이 문은 성소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 넓이의 장막이 되고 물론 문도 5규빗에 하나씩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문이 보통 큰 대문처럼 이렇게 확 열려진 것이 아니라 20규빗씩 많이 그 각기 5규빗마다 기둥이 해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5규빗 2.2m 넓이로 4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이쪽 하나 둘 세 개 나머지 4개가 휘장을 쳐서 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희생의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넓이가 되는 것이고 비록 5규빗이 그 넓이로 4개의 장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4개의 아닌 단 하나의 문으로 간주합니다. 기둥이 4개이지만은 뭐라고요? 하나의 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문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방법 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또 주목할 것은 문에 술을 놓으라 했는데 회막 안에 휘장과는 차이 있습니다. 자, 이 성소 안에 성소 들어간 입구와 또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그 중간에 그 휘장이 다르죠?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휘장은 체루빈, 그죠? 천사를 수놓아서 거기 넣고 또 성소 들어간 입구 쪽에서는 체루빔이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거기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거기 그 앞에 휘장에서도 뭐가 없어요? 체루빔, 천사의 휘장이 없어요. 이 그룹들을 손으로 지시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성막의 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고 단지 이 세 가지 색으로 술을 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 성막을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룹을 쓰느라 했다면 이 성막문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누구? 제사장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문은 모든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었기에 그룹, 체르빔, 수를 노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삼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문을 제외하면 흰색으로 둘러싸인 이 성막의 울타리에 세마포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이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키보다 조금 높아서 한 2.25m. 하지만 가까이 가면 키보다 커서 안 보이겠지만 뒤로 가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 텐트가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런 회막의 윗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의 높이는 그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한 4.5m. 그러니까 뭐보다 높은 거예요? 울타리의 높이보다 회막이 높으니까 뒤로 가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둥 60개를 만들자겠죠? 남북으로 20개씩, 그리고 동서로 10개씩 해서 기둥이 60개 되는데,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기둥은 놋 기둥이다 해석하지만, 출애굽기 3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린 놋의 중량은 7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놋 70달란트를 가지고 60개의 기둥을 만드는 데는 터도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은이 100달란트가 드는 것에 비하면 노든 적게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놋 기둥의 받침을 만드는 데만 사용됐을 것이고 기둥 자체가 다 놋이 아니고 기둥 자체는 뭘로 만들었다? 시딤 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받침만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고 또 기둥에는 성막 울타리에 세마 포장을 이렇게 걸 수 있는 은 갈고리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이 바 은가름대를 만들었고 기둥과 세마포장을 든든히 고정시키는 이제 말뚝 손을 당겨서 이렇게 말뚝을 박이겠죠? 그 말뚝은 노트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학자인 이 월터 카이저의 말에 따르면 성막의 이 울타리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불법한 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이 맹수의 침입을 막고 보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 한 개의 문을 통과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합니다. 라고 이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이 번제단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주어질까? 이것은 오직 하나의 문이고 오직 하나의 번제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성막들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주대야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살핀 것이 뭘 제일 마주하게 되죠?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그죠? 성막 문과 회막 사이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제일 크죠. 이 성막 문을 통과해서 뚫려 들어와서 제단을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제단 위에는 쉼없이 연기가 피어 올라갔고 또 피로 물들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는 모든 죄인이 올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겠다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 알았던 것은 번제단이 없이는 뭐가 없다. 속죄와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자신이 그 제물한테 안수하게 되어서 자기 죄는 그 동물에게 어떻게 되고 전가가 되고 그 자신은 동물과 동일시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누가 죽어요? 제물인 동물이 대신 죽어짐으로 대속을 치르는 겁니다. 이 동물이 죽임당한 것을 통해서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일상 속에서 그것이 번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뭐의 모형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번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 날 위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피를 보게 되죠. 희생 제물이 죽이게 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거나 또 내 뿔에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안에 쏟아붓게 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이 동물에게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한 뭐가 됐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유일한 제단이 십자가에 다 뿌려지고 그 밑에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여기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막들의 이 울타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거기 도사리에서 살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울타리는 보호의 은혜다. 보호의 은혜다. 아까 구약자가 말한 것처럼 그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막는 보호의 은혜처럼 울타리 안은 마지막 심판 때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일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그 안에 어디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는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지옥 형벌에서 보호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시편 91편 10절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장막 안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은혜의 장소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어라. 그래서 거기서 뭘 보여줘요? 성막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그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들 또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일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줘서 종된 처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그늘에서 갚아주신 것. 이게 구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사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누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공급의 은혜와 더불어 함께 여기엔 연합됨의 의미도 있습니다. 연합됨.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60개의 기둥이 바뀌고 거기에 은고리가 있고 또 세마포를 붙들어주고 걸어줘서 이 정사각형의 울타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은고리만 세마포 있고 은고리 있고 놋기둥 있고 다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 교태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몸의 지체를 비유로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몸에 뭐가 있어요? 지체가 다 있죠. 팔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다리 있고 그죠? 예. 다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은 조직이 아니에요. 일반 조직은 그 기능의 한 부서가 없어도 조직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렇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냐면 유기체다라고 표현해요. 생명체고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완성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그런 유기체로서 우리가 뭘로 불렀다 해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으로 부르심, 나 개인의 구원으로 부르심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로서의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평안의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역할은 다르고 사명은 다르지만 노대 기둥에 은구리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세마포로 뜰을 만들어서 이 경계를 친 것은 구별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과 밖은 철저히 구별되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때 뭘 구별하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와 또 게으른 청지기를 구별한다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이런 울타리 안과 밖, 이것은 엄청난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시죠.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과 밖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해석하는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울타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한 율법이 613가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조항에 또 다른 그런 조항을 10가지 붙여서 울타리라 그러면 율법을 연상시키지만 이 성막의 이 울타리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울타리다? 은혜의 울타리다. 은혜입니다. 모든 죄인이 오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별과 보호와 또한 연합되어지는 그런 울타리를 보여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와 색은 모두가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살폈듯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를 신성을, 또 시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노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뭐래요? 심판을. 그죠? 심판. 그래서 노스로 구리배를 만들어서 장단 높이 달라는 것은 그만큼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또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에 나와 있는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통과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뭘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응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복음의 예표이고 신약은 복음의 실질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희생 제물과 그 피는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고 성막의 뜰은 오직 택한 백성인 그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막의 뜰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 대한 제사고 또 택한 백성을 위한 그런 제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다 갚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의 대원리를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거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번제단에 상징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께 이루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필요로 하는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제단이 되고 그리고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제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제사를 믿고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향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순금 등대 같은 빛을 비춰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